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또 예배의 한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부족한 종이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지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두 마디라도 바르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제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심을 아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모두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01편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 보십시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말, 아주 성경에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보통은 영어 성경은 mercy, 자비라고 번역을 해서 자비라고 읽어보십시다. 내가 자비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시여, 존칭어를 써서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의하오리니, 주의한다. 주의, 그런 뜻이죠. 주목, 우리 제목대로 주목한다. 주의는 이렇게 조심한다는 뜻도 좀 그게 주의라고 하지만 여기는 주목한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자비와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원문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찬송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찬송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원문의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찬송가인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찬송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내가 자비와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자비와 공의.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성품을 가지고 자비를 남에게 베풀어야 된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덕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다운 것이 참 많이 손상될 것입니다. 사람은 선해야 되고 마음가짐이 착해야 되고 그것은 자비라고 긍휼지심, 자비한 마음이 사람에게 특징으로 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또 공의라고 하는 공의라는 말은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우리가 공의, 의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기준은 물론 계명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 그것이 반영된 것이 십계명든 도덕법이고 그 법에, 하나님의 법에 일치할 때 우리가 옳다, 그런, 우리는 옳다, 그러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도 그렇죠. 그거 옳지 않아, 틀렸어, 그래. 너 어떻게 아냐, 틀린 것을 어떻게 아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맞으면 옳다 그러고 그게 그러면 틀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양심이라는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기록해 둔 것을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심의 법, 그것이 도덕법의 반영인데 양심에 맞으면 옳다 그러고 거기에 어긋나면 저거 틀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공의라는 것은 도덕 기준에 맞는 것을 공의, 의의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공의,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많지만은 도덕적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면 자비와 공의, 자비와 공의이며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도덕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람의 영성, 외모의 모양보다 사람의 영혼의 속 특성, 영성을 가리키고 그 영성의 중요한 요소가 도덕성입니다. 물론 지혜도 있고 지혜와 도덕성, 도덕성, 사람의 도덕성,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고 도덕성이 없으면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사람이 끔찍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괴물이 되는 거죠. 사람이 괴물이 돼요. 그러나 사람이 도덕성이 있어야 반듯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시종일관하고 행동이 그리고 착한 사람이고 도덕성 또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도덕성의 요소가 자비와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다 긍휼을 베푸시지는 않은 것 같죠. 지옥이 있는 것을 보면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것을 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모두에게 다 자비를 베푸신 것 같지는 않아요.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앞에 벌벌 떨리는 마음,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서 고백하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첫걸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참된 경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거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폐역을 부리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나는 내 주먹이나 믿지 하나님 같은 거 믿지 않는다 그러고 또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엄하게 벌을 내리시지요. 그러니까 자비를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 경외하며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겠죠. 또 공의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요 마지막 최종 심판의 원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래서 참 좋지요. 세상은 공의가 없지만은, 공의가 왜곡되고 짓밟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도 오래가는 것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하시는지, 레닌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김일성을 혹은 김정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갔었는지 등과 같이 악한 자들의 최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이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들에게는 이처럼 기쁨과 위로가 되지만은 의롭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 공의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죠. 공의, 공의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이러다가 천벌을 받지 하고 두려워하다가 천벌을 받는 것이 악인들의 가는 길이죠. 그 악인들은 두근반 세근반 가슴이 떨려 악을 행하면은 양심이 그 사람을 지적하니까 너 그러면 돼 안 돼 너 양심도 없어 내 양심으로 생각해봐 내 말이 틀린 말이잖아 그게 너가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 하고 양심이 우리를 막 지적하니까 마음 가슴이 뛰어요. 혼자 밤잠을 악인들은 편한 잠을 못 자요. 두 다리를 펴고 잘 자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악을 행하면. 그러나 의인들은 달라요. 의인들은 편안하게 주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다 맡기고 편안히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두근두근 하다가 그러다가 이러다가 내가 천벌을 받지 하다가 꽝 하나님께서 때리면 천벌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죠. 공의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찬송합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내가 자비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또 우리 안에 그 성품을 회복하고 소유하기를 사모합니다. 자비와 공의, 그것이 도덕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도덕성,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인간다움은 도덕성에 있다. 인간이 경건과 도덕성 없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짐승보다도 나을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 괴물이 되는지 모른다. 인간이 모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비와 공의를 회복하는 자비한 사람이 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한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오시겠나이까, 임하시겠나이까, 오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오늘 백일변에 완전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완전한을 히브리 말로는 탐이라고 해요. 탐 완전한. 이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엄격한 의미의 완전히 세상에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함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의 목표, 성화의 목표로 완전이라는 말을 신약성경도 자주 쓰고 있고 구약에도 탐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앞절에서 말한 자비와 공의를 소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성, 적어도 우리가 존재적인 완전은 없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만 완전하셔요. 그러나 도덕성에 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사람은 완전한, 도덕적 완전에 있었어요. 그걸 본래적 의라고 말합니다. 본래적 의가 있었어요. 의로운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예요. 도덕적인 완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완전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이란 말은 원래는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도덕적인 완전에서 떨어진 것이 죄인의 상태이죠. 그래서 그것은 자비와 공의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인 자비와 공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면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정직한 사람, 법 없어도 사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십계명이 각의 양심의 법판에 마음판에 새겨진 것과 같아서 성경 안 읽어도 성경대로 바로 갈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도덕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것이죠. 다윗은 개인적으로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고 말하며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 혹은 주목하오리니, 주목하오리니. 늘 생각이 완전에 있습니다. 도덕적인 완전을 늘 사모합니다. 옳은 것이죠. 또 가정적으로도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고 말하는 줄 압니다.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우리의 자비하고 의로운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완전, 도덕적인 삶은 개인적인 삶인 동시에, 개인적인 삶인 동시에, 십계명은 개인적으로 지켜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 남 미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가늠이라는 게 뭔가요? 예, 부부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선을 지키라. 그게 그걸 넘어서 자유롭게 넘나드는 오늘날처럼 음란한 사회, 부부 결혼을 중요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중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자유롭게 탈선하고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결혼도 쉽게 이혼도 쉽게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의롭지 못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손대지 말아라. 네 거는 네 거고 남의 건 남의 거지. 내 게 내 거고 내 게 내 거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그것을 강제로 취하면은 그거는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악마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모든 걸 탈취하기도 하잖아요. 부자들을 다 정죄하고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몰수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죽여, 동무 반동이요 빵 쏴주면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유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동무 반동이요? 왜 반동인데? 뭐가 잘못됐는데? 공정한 재판이라도 하고 그리고 옳고 그런 걸 따진 후에 그 다음에 죽여도 괜찮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무 반동이요 빵 해서 죽이면 그 사회가 무법천지의 사회지. 그거는 무서운 괴물 사회지. 그런 공포 사회지. 그거는 이북과 같은 북한과 같은 사회지. 공산주의 사회지.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하여 1억 명이 숙청, 강제 이주, 기근, 귀하, 그리고 결국 살인, 대량 살상 다 죽은 것을 총합치면 1억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학자들이 공산주의 흑서라는 두꺼운 책을 만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통계를 보면 1억 명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 공산주의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마 수천만 명을 죽인 천주교회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다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악마적인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체를 알아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의로운 삶을 개인적으로 그러고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에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에 그랬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거기에 타밈이라는 말은 탐이라는 방금 말한 말의 복수 형태입니다. 왜 완전한이라는 말을, 노아는 한 사람인데 탐임 아마 강조한 뜻일 것입니다. 강의적인 강조적인 뜻이 있어서 복수로 나옵니다. 탐임, 탐의 복수 형태입니다. 탐임. 또 성경은 욥이 순전하고, 욥기 1장 1절에 정직한 자라.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에게 순전하다는 말도 히브리 말에는 탐입니다.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럼 똑같이 퍼펙트, 완전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감독은, 거기에 감독은 장로인데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러면 완전이죠. 사상적으로, 교리 사상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교리 사상이 개혁신앙이 아닌데, 그 역사적 기독교 신앙, 바른 교리 체계가 바르지 않는데, 그러면은 안 되죠. 교리 사상이 분명한, 오늘 시대와 같이 혼란한 때에 더더욱이 교리적으로 건전한 역사적 기독교 교리 사상에 잘 있어서 치우침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인격적인 문제에 결함이 없이, 저 사람 참 건전한 인격이야, 건전한 그런 인품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이렇게 사귀어보면 지나다 보면 와, 그 사람은 참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쯤 되면은 좋겠죠. 그렇게 하라는 장로는 그쯤 돼야 된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면서 쭉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아니 총괄하는 것이 책망할 것이, 그것이 바로 완전이라는 말입니다. 도덕적 완전은 이처럼 우리의 성화의 목표, 성화의 구원 얻은 백성들이 성화를 이룬다고 할 때 성화의 목표는 완전입니다. 도덕적 완전이고, 우리가 존재적 완전은 아니라고 아까 그랬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지만은 적어도 도덕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에 있어서는 완전히 목표해야 돼. 성화의 목표, 곧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노아가 탐 완전한 것처럼, 혹은 탐임 완전한처럼, 욥처럼, 또 좋은 장로들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윗이 주께서 언제나 내게 오시겠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제가 너무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교제로 힘을 얻어서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그리고 환경적인 회복을 얻고자 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죠. 언제나 내게 오시겠나이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다 사모합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오. 아니, 신약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큰 특권과 복을 얻은 것입니다. 늘 사모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땠습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하나님이 오는 것을 피합니다. 예, 잘못한 아이들처럼 아기들이 부모님, 엄마, 아빠 보기를 피해서 무슨 사고치고 나면 저 어디 방의 구석에서 숨어서 잘 안 나오는 것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피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엄마,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의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너 잘해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잘해, 힘내, 낙심하지 마, 코 빠지지 마,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격려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가 피곤하고 지치는데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시옵소서.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벌을 받게 내릴 것이 없죠. 내가 가면 보자, 내가 가면 너 가만 안 놔둘 것이다,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므로 도덕적 완전을 구하는 삶은 경건한 삶과 함께 간다고 하겠습니다. 도덕성은 경건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실상 경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람이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자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비루한, 어려워 보이죠? 원문에 벨리알, 그건 들어본 말이죠. 벨리알,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에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것 혹은 악한 것 이런 뜻입니다. 벨리알, 비루한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 무가치한 것, 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 사특한이라는 단어는 비뚤어진, 비뚤어진, 좀 더 쉬워 보이죠? 사특한 혹은 비뚤어진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 극히 허는, 번역이 아주 재미있는데, 극히 허는, 그러나 좀 쉽게 말하면 은밀히 비난하는, 그런 뜻입니다. 은밀히 비난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나는 무가치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루한 것, 무가치한, 저거는 가치가 없는 일이야, 아이고, 그런 것들은 나는 그런 거 상관하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죠.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러겠죠. 무가치한 것들을 내 눈앞에, 그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배도자,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배도자 혹은 배교라는 말 쓰죠. 배도 혹은 배교, 배교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신앙을 저버린 자를 배도 혹은 배교라고 말하죠. 성도는 도덕적으로 악하고 무가치한 것을 용납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신앙을 저버린 자들, 배교자, 하나 저 사람은 바른 교리, 바른 사상을 저버렸다. 그 저버린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말로 말하면 이단 종파들은 물론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역사적 교단들 안에, 장로교 안에도, 감리교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 장로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침례교, 성결교와 끝없이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배교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행위도 책망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또 비뚤어진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비뚤어진 마음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마음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인격이 건실하지 않으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비뚤어지게 되죠. 건전한 판단력을 늘 가져서 옳고 그런 것을 분발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그러나 여기에 비뚤어진 마음은 그렇지 않, 건전한 판단력 가진 마음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해하기를 잘합니다. 조금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오해, 오해를 잘하는 사람, 그것은 성격에, 인격에 좀 결함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에서 악한 일이 나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잘못된 판단하고 악을 행하게 말하고 행하게 됩니다. 성도는 비뚤어진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고 또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 그 이웃을 은밀히 비난하는 자, 극히 허는 것이라고 그러죠. 은밀히 비난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웃을 은밀히 비난하는 것은 앞에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를 비난하는 것이 은밀히 비난하는 것이죠. 좋지 않은 것이죠. 나쁜 것이죠. 그래서 남의 명예와 신임성을 훼손시키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명예훼손이고 그 사람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신임성을 훼손하는 거죠. 특별히 목사들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한, 그래서 장로나 목사에 대한 비방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런 성경의 말씀은 그런 거죠.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임성, 저 사람은 진실한 증인이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목사가 만일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건 끝난 것입니다. 목사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신임성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훼손시키고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지요.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이웃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멸시를 하죠. 성도는 남의 유익을 위해 힘써야 하고 남을 은밀히 비난하거나 자신을 크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또 그런 자를 멀리하고 물리쳐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을 계속 봅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충성된 자 혹은 신실한 자, 그렇게 번역해도 될 말 같이 보입니다. 땅에 충성된 자 혹은 신실한 자들을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복수로 대인의 충성된 자라는 신실한 자들, 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또 완전한이라는 말 또 나왔네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은 왕이니까, 왕으로 이거 쓴 거겠죠. 왕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르게 공의로 치리한다는 말이겠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신실한 자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죠. 그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참 변함이 없네. 믿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그러니까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충성인데 그렇게 하네요. 그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보통은 충성을 배반하는 것은 돈 때문에, 또 명예, 세상 명예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래서 탈선하는 거죠. 사람이 그것만 조심하면, 결혼한 사람은 부부관계를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다면, 명예심을 갖지 않고 그런 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탈선하지 않고 바르게 잘 갈 수 있겠죠. 성도는 그런 자와 함께 거해야 합니다. 또 다윗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길은 앞에서 말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길이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신앙사상이 바르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의와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앞에서 말한 인자와 공의를 지키는 소유와 그 덕성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같은 경건과 도덕성, 바른 생각과 뜻을 가진 자는 함께 일할 만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건과 도덕성, 바른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런 자들이 많으면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되면 복되죠. 그런 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다윗은 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눈앞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마귀의 속성이며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고 정죄하시는 6, 7가지 악 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짓증인, 거짓말하는 것, 잠언 6장의 말씀대로.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영원한 불의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거짓된 마음과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 그것이 곧 위선이죠. 위선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악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나쁜 것입니다. 마귀는 악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속화시켜 멸망에 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를 한 명의 영혼의 구원과 바른 교회의 건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의 건립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회방 놓고 반대하는 자가 바로 사탄과 악령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러므로 거짓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치 않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아, 참 권징이 있는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군요. 그렇게 되면 왕이 공의를 바로 세우고 선정을 베푼다면 그 사람은 참 바른 왕이죠.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내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한다고 하고 실제로 행한 것은 그렇지 않는 그런 통치자 말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고 또 선을 베풀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시편 101편의 교훈을 정리해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하심을 사모하며 그의 자비와 공의를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내가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찬송합니다. 찬송하면 나도 좋아한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벌받겠죠. 자비와 공의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제 속에 늘 계시고 또 활동하시고 일하셔서 저를 온전히 주의 형상의 회복을 주옵소서.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자비와 공의입니다.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온전함의 회복, 그것이 자비와 공의라고 말한 자비와 공의의 회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합니다. 그게 복이죠. 진짜 복 중에 복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 복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은 성화를 가리키는 말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몸이 아파도 좋은데 아파서 결론이 성화를 이룬다면 복입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한 건 복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몸이 건강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버렸다면 그건 큰 화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냐 약하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돈이 몸이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하면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예, 성화입니다. 도덕성의 완전, 온전한 도덕성입니다. 그게 복이다. 여기는 자비와 공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있는 도덕성이 있는 하나님의 속성, 도덕적 완전성을 내가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완전 탐임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충성된 신실한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도덕적 완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아까 성화의 목표라고 말했죠. 도덕적 완전을 내가 실천하고 또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힘쓰려고 애쓰는 귀한 종인 줄을 압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또 교회의 종직들, 직분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도덕적 완전을 우리가 사모하며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그것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충성된 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셋째로 우리는 모든 악한 것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도 말씀 많이 했죠. 악하고 무가치한 것들, 벨리알, 무가치한 것들, 악하고 무가치한 것들, 또 비뚤어진 마음, 사특한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비뚤어진 마음, 또 이웃을 은밀히 비난함, 극히 헐어버린다 표현했는데 은밀히 비난하는, 앞에서는 위하는 것처럼 하며 뒤에 가서 그를 비방하는 은밀히 비난함, 또 멸시함, 교만, 마음이 높아서 남을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 거짓말, 맨 끝에 나오는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에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악들을 지금 열거한 악하고 무가치한 것들, 비뚤어진 마음, 건전한 판단력이 아니라 비뚤어진 마음, 또 이웃을 은밀히 비난함, 멸시함, 교만함,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교훈하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회복을 참으로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찬송하며 우리 자신들이 도덕적 온전함에 이르러 성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또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또 완전한 길에 행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또 주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옳지 않은, 악하고 합당치 않은 것들을 멀리하고 버리는 저희 모두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